항상 들고 다니면서 이 백구절인데 여러분들이 한 주에 한 구절씩 이렇게 1년 동안 암송하기 원합니다. 항상 들고 다니시고요. 또 늘 교회 올 때 가지고 오십시오. 오늘 못 받으셨다고요? 네, 나가실 때 꼭 받으시고. 오늘은 어디를 암송하느냐 하면 다 아는 구절. 너무 쉬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요거 외우면 됩니다. 이번 주에는 쉽죠? 네, 다음 주에는 조금 길어요. 네, 그래서 다 1년 내내 우리가, 그래서 저희 교인들은 다 100구절 정도는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5월 달에는 우리 아이들 함께 전부 다 로마서 8장을 어린이 주일날 암송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로마서 8장을 계속 암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개월 동안 제가 이 창세기를 하는데, 창세기 하면 놀래잖아요. 그래서 모세 오경 10독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두번 정도는 최소한 두세 번은 읽어서 모세 오경을 다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놀래지 마세요. 모세 오경 10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8살이 되면 모세 오경을 다 암송해요. 그러니까 뭐 십독은 아무것도 아니죠. 네, 십독 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창세기 첫 시간이에요. 첫 장, 첫 시간.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할 동안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2017년 첫 주에 이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 1장을 여는 것이 가슴이 약간 설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라는 단어 때문에 창세기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태초라는 시작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창세기 이름으로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썼죠. 어떻게 할수 있죠? 모세 오경에 모세가 썼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구약 성경에 모세의 율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더욱 예수님께서 이 모세 오경을 모세가 썼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모세 오경은 모세가 쓴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썼습니까? 모세 오경은 창세기부터 쓰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쓰여진 게 출애굽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450년, 430년 살다가 이제 모세가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세달 동안 광야길을 통과해서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은 어디죠?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떨기나무 불이 붙었던 곳이에요. 그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모세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십계명을 받아요. 그 십계명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때 제사 드리는 법, 예배하는 법까지 다 받아요. 그걸 적은 것이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레위기가 가장 중요해요. 레위기를 중심으로 출애굽해서 이 시내산까지 온 것은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의 그 시내산에서 2년 6개월 동안 머무는데, 머물면서 기록한 것이 레위기.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 하잖아요. 이 40년 동안의 일들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 그래서 창세기는 언제 썼어요?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모여 있었던 장소가 있어요. 그것이 모압 평지라는 곳이에요. 모압 평지에서 그들이, 이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앞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모세의 설교를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광야에 40년 생활할 때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세 앞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더 설교를 해요. 그것이 신명기예요. 한자는 되풀이 신자를 써요. 다시 되풀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한다 해서 신명기를 쓰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모세오경은 가운데에 레위기가 있어요. 레위기가 딱 중심이에요. 레위기는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똑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 촛대와 똑같아요. 레위기가 가운데 있어요. 출애굽기랑 민수기는 그 시내산을 중심으로 앞뒤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창세기와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언제 썼느냐? 학자마다 견해가 다른데 요 레위기를 받을 때 시내산에서 썼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또 아니다. 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 신명기와 함께 창세기를 쓰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가 있어요. 저는 이 두 번째, 신명기와 함께 창세기를 쓰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딱 들어가려고 서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모세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대권을 여호수아가 받았는데 여호수아는 자기는 한 번도 기적을 나타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니 자칫 잘못하면 다 죽잖아요. 그곳에는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성도 있고 그 사람도 오래전부터 이 가나안 땅, 기름진 땅을 차지해왔던 그 군사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광야에서 뭐 40년 동안 오합지절처럼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향해 가는 그들을 향하여 모압 평지에서 지금 그들은 떠나고 싶어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 모압 평지에 있으면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죽을 수도 있는데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엇인지 새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예요. 저는 창세기는 모세오경 중에 제일 늦게 쓰여졌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모압 평지에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 가라 그러는데 갈 마음이 없어요.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창세기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모세의 설교를 통하여 창세기를 들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경외심, 경청을 해요. 모세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와, 장엄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언하는 거예요. 강의가 아니에요. 설득이 아니에요. 그냥 선언입니다. 창세기 시작은 지금 살아 존재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 성경이 열려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인생이 열려져.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면 믿지 못할 건 뭐 있겠어요?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믿어지면 성경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면 모든 기적이 이해가 되고 그 모든 기적이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이 나와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게 믿어지면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이 나와 상관있어요.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생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면 인생에 대한 모든 질문의 답을 가지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의 키는 태초라는 말이나 창조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0번 나오고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단어가 11번 나와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삼라만상을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중심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 인류의 문제가 뭡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면 어떻게 되죠? 그게 죄악이고 그게 교만이고 그게 타락입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부부 사이도 똑같아요. 부부 사이도 남편이 나를 좀 행복하게 하라.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이것도 안 하냐? 나를 좀 행복하게 해봐. 그러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됩니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살면 불행이 시작됩니다. 한번 복장할까요? 내가 행복해지려면 불행해지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면 내가 행복해진다. 이게 참 역설이에요.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면 불행해지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면 내가 행복해진다는 이 진리를 깨닫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 흐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알아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도 몰라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걸 깨닫지 못해요. 이걸 깨닫으면 모든 게 달라지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사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면 축복이 밀려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딱 두면 모든 문제가 안개가 사라지듯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불행은 하나님 중심에서 세상 중심으로 바꾼 것입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와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하면서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이 된다. 네가 신이 된다. 네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말하였죠.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이 인본주의, 이거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물론 인간의 인권이 중요하지만 이 인본주의가 되면 정말 위험천만한 삶이 됩니다. 인본주의가 되면 그곳에 죄악이 있고 그곳에 타락이 있고 그곳에 절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신본주의로 살아야 합니다. 왜 아멘이 없죠? 신본주의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대통령은 자기 책상 앞에 이런 말을 써붙였어요. 네가 하나님이냐?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겸손을 선택하십시오. 겸손이 실력입니다. 겸손은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우리 한번 복장할까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아, 근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해요. 그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모든 것에 질서가 탁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놓기 전에는 결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큰 권력을 잡아도, 아무리 유명해져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궤도를 이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만드신 질서가 있어요. 나무는 땅에서 위로 자라게 되어 있고, 물은 위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고, 사람은 밤이 되면 자게 되어 있고, 하나님 만드는 이 1년이 되면 태양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게 되어 있고, 이 하나님 만드신 질서거든요. 이 질서를 거슬리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 오는 거예요.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삶의 중심, 하나님이 딱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절대로 나를 높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면 힐링이 됩니다. 치유가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시작이시며 온 우주의 중심이십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또 짝을 이루어요.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 이 태초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인류의 시작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태초 전에도 계셨고 인류가 끝나고 시간이 끝나는 이후에도 계실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분인데 어느 날 인류를 위하여 태초라는 시간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시작하셨다는 말은 동시에 공간도 시작하셨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이거 내가 시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몇월 며칠 날 딱 태어나서 내 인생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어느 날 태어났어요.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라는 인생 시간을 시작하신 거예요. 죽음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인생의 마침을 결정하는 거예요. 공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거예요. 이 온 우주를 하나님 만드시죠. 시간과 공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류의 역사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말은 인류의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는 얘기예요. 인류의 마침도 있다는 것입니다. 타 종교는 이 세계관이 우리랑 달라요. 우리 기독교는 직선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어떻게 해요? 원이에요. 계속 돌고 돌아요. 그들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계산하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시간과 공간을 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을 죄에 빠져 산다면 여러분의 내일은 나쁜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딱 모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외,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확 부어집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시편 34편 9절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34편 9절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103편 1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좀 축복해 주세요.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아끼라고 말씀하지요.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게 어리석다라는 말은 바보 같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이 시간을 아껴야 됨이 마땅한데, 그러면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주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시간을 써야지 나를 행복하기 위하여 내 시간을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이라도 그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생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자기계발서에서 얘기하는 시간을 잘 사용하라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껴야 되면 물론이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대로 시간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공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공간에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그 공간을 잘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정해줘요. 여러분들이지만 한국에 태어난 거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내 지경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가족이 내 주위에 있는 이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이 공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시간과 공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에서 나에게 시간과 공간을 주신 하나님을 느끼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산으로 들러 도망 다니는 그 초라한 환경에서도 이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시편 8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온 땅에 다 하나님의 이름이 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하여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분 있죠? 아니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계시록 20장 11절 20절 11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이 한 모든 행위, 여러분이 사용한 시간, 여러분이 쓰고 있는 공간, 이것을 모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공간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태초 시간을 만드셨다.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다. 그 얘기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귀에 들리는 건 모든 것, 만져지는 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공기, 마시는 이 공기, 물,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우리 주변에 있는 내 곁에 있는 가족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보면 금방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로렌스 형제 같은 사람은 소나무 한 그루를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평생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쓴 책,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은 400년 전에 쓴 로렌스라는 사람이 썼는데 그 우리가 읽으면 지금 굉장히 감동을 주잖아요. 다윗은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를 보고도 하나님을 느꼈어요. 그곳에 다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편 6절에서 9절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말합니다. 저 소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져 있고 양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Made in God이라고 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 보면서 느끼셨나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우죠? 강아지를 보면서 그 강아지에게 Made in God 써놓은 거 보셨어요? 한 번도 못 봤다고요? 네, 그게 한글이 아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글이라서 그래요. 그런 다윗은 알았다는 거죠. 소를 보면서, 양을 보면서 여기다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만물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우리는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혹시 남들에게 없는 저 뛰어난 탤런트가 있어요? 암기를 잘하세요? 영어를 잘하세요? 수학을, 숫자를 좋아하세요? 음악을 좋아하세요? 미술을 좋아하세요? 악기를 잘 다뤄요?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제가 그런 분 많이 봤어요. 피아노를 한 번도 배운 적 없는데 피아노를 잘 치고 기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기타를 잘 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숫자를 보면 그냥 무조건 다 외워지는 사람. 희한한 사람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내 친구 부인은 그 집에 가면 그 전화번호부가 없어요. 항상 요즘은 이제 핸드폰이 있으니까 괜찮지만 옛날에는 전화번호를 다 불렀잖아요. 그러면 항상 자기 부인은 여보 그 집 몇 번이야 하면 부인이 그냥 다 그 부인은 그냥 숫자는 무조건 다 외워진대요. 한 번만 들어도 다 외워진대요. 사람이 아니죠?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술을 좋아하는 사람,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 음악을 좋아하는 그건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않기 바랍니다. 내 것도 아닌데 왜 그래 교만하고 자랑한? 공부 잘하는 분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나 같은 사람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 사람 막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내 짝지가 전교에서 1등하는 애거든요. 걔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해요. 근데 전교에서 항상 1등해요. 그래가지고 내 걔네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같이 한번 잠을 자면서 어떻게 공부하는가 내가 한번 따라했다가 내가 쫄딱 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걔는 아니 내일 시험 치는데 하나도 공부를 안 하고 밤새 자더라고요. 나도 같이 잤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 보다 했더니 하나도 안 공부 안 하고 그날 와서 공부를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어떻게 도대체 공부하냐 했더니 저한테 비밀을 가르쳐줬어요. 수업 시간에 다 외워진대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 거 따라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친구는 그런 머리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암기력을 준 거죠. 그것 때문에 교만하면 안 돼요. 그거 자기 거 아니니까.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 중에 뛰어난 어떤 탤런트 있다고 교만한 분 아무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신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세 가지 얘기한다 했죠. 첫 번째, 최초에 하나님이 시간을 시작하셨고, 두 번째, 하나님이 천지를 모든 것을 만드셨고, 세 번째,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창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든다는 거예요. 창조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 만든다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가야 됩니다. 나의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내 모든 환경을 만드신 하나님에게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뭘 모방하는 분이 아니에요. 없는 것을 창조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둠의 빛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질병이 있는 자에게 건강을 창조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다에도 길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막에도 강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자와 양이 함께 뛰어놀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분처럼 사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자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수명의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기야 같은 왕은 하나님이 그를 죽이겠다고 말하여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이 병을 향하여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시간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창조하는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간을 창조하는 분이에요. 내가 지금 이 수지라는 곳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공간을 넓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요, 저는 여기 한국에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저 대만에서 저보고 오래요. 하나님이 나를 대만에 창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제가 책을 한 열 몇 권 썼는데 제 책 중에 큐티 책, 그 책을 그 대만에서 번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번역하라 했습니까? 부탁했습니까? 자기들이 번역하겠대요. 번역해서 그리고 나를 보고 와서 강의를 해달래요. 하나님이 나의 공간을 그곳에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라는 사람 아시죠? 야베스는 태어날 때 얼마나 아프게 태어났는지 아빠가 이름을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게 야베스 뜻이 고통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 아들 이름 보고 김고통 이렇게 짓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왜 그리 지었어요? 자기 이 야베스라는 아이가 태어날 때 자기 부인이 죽었거나 아니면 이 아이가 불구로 태어났거나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김고통이라고 지어줬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경, 여러분의 공간, 하나님은 창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 지금의 공간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갑자기 저곳으로 옮길 수 있어요. 전혀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공간을 창조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온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온 우주 공간을 창조하는 거 봤어요? 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믿어져요. 하나도 의심이 안 돼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했다는 게 제가 믿어져요. 어떻게 믿으시냐고요. 교회 다니도 안 믿는 분들 있잖아요.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고. 무슨 차이에요?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본 적도 없는데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면 믿음이 생겨요. 성경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댔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예수님이 말씀으로서 이 태초를 하나님이 창조할 때 같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직접 창조에 같이 하셨던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하나도 의심 없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했다는 게 믿어질까? 아, 진화론 아니야? 이런 분 있습니까? 진화론, 우리는 지금 시중에 교회 오면 창조론, 학교 가면 진화론 이래 되잖아요. 아, 아닙니다. 네, 진화론도 그냥 이론일 뿐이에요. 또 우리도 뭐 우리는 창조가 진짜다, 창조 법칙이라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도 창조도 그냥 창조론으로, 한 이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것은 내가 믿을 때, 믿음으로 온 우주를 그분이 창조해졌다는 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 되지 말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이 창조에 대하여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어지게 됩니다. 지금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나누었어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창조하신 땅은 아직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이 계셨어요. 이게 운행한다라는 말은 닭이 알을 품고 있듯 이렇게 품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혼돈이 있고 누구도 메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고 내일에 대한 아무런 빛도 없는 분이 있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해결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나를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나타난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다시 창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새롭게 창조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이론에 갇힌 하나님을 믿었어요. 구약 성경에 갇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하고 그저 분노가 가득하고 그냥 교만이 꽉 찬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자 그들을 돌로 쳐 죽이는 데 앞장서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예수를 만나니까 인생이 확 그냥 달라지는 거예요. 180도로 사람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막 조금 전까지 예수를 핍박하다가 이제 막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니까 이 유대인들이 막 그냥 이 바울을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저 녀석 때문에 우리가 더 고통이 있다 하면서 그냥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에요. 40명이 우리는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식음을 전폐하겠다면서 암살단, 사도 바울을 죽이는 암살단이 40명이 생겼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자기를 죽인다고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요. 대단하죠? 정말 대단해요. 예루살렘 성 쬐끄만해요. 버스로 한 30분이면 다 돌아요. 그곳에 들어간다니까요. 당장 체포되죠. 바울의 꿈이 뭐냐면 나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지금 예루살렘에 갇혀서 죽는데 암살단들에게 체포되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 로마에 가서까지 복음을 전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다녀요. 어떻게 로마를 갑니까? 어떻게 예루살렘을 빠져나옵니까?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탁 체포하긴 하는데 로마인들이 체포를 해요. 유대인들이 체포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고 눈을 시퍼렇게 떨고 다니는데 로마인들이 바울을 딱 체포하더니 백부장, 이 바울을 보호하는 100명의 로마 군사가 딱 있어요. 그리고 바울을 태워가지고 배에 태워서 로마까지 공짜로 데려갔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전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면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창조적인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새로운 길을 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어둠의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시간이 없는 곳에 시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공간이 없는 곳에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위대한 이 온 우주를 만드신 조금 이따가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제가 잠깐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이 지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태양이 있죠. 이 태양 주위에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이렇게 아홉 개 행성이 있잖아요. 요걸 떠나서 이제 별이 나타나요. 별들이 있잖아요. 이 별들의 모임이 막 강처럼 있는 것을 은하수라 그러잖아요. 이 태양과 지구를 포함한 이 별들의 모임, 이 은하수가, 이 은하수의 별이 몇 개나 될까요? 수천억 개라고 그래요. 은하수의 별들이. 이 수천억 개의 별을 포함한 이 은하수에 있는 태양을 포함한 이 지구를 포함한 이 모든 것을 은하계라고 그래요. 이 은하계가, 은하계와 같은 것이 또 수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그 광대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작고도 작고 천하고 천한, 초라하고 초라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미국의 큰 영적 붕을 일으켰던 D.L. 무디는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않은 아주 초라한 사람이었지만 미국의 수천만 명의, 아니 수만 명의 목사님 중에 가장 위대한 목사님이 됩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복장해 볼까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새해에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고 새로운 공간이 시작되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려면 내가 노력한다고 안 돼요. 내 결심한다고 안 돼요. 결심해도 또 넘어져요.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려면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내 인생을 2006년과는 다르게, 2016년과는 다르게, 2017년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창조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죄 안 지으려고 했다고 해서 죄 안 지어집니까? 거짓말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거짓말 안 하게 됩니까? 우리는요, 죄가 오면 그냥 안 되는데 하면서 가요. 이 화내면 안 되나? 내가, 우리가 상상하잖아요. 오늘 누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화낼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기 전에 얘기하죠. 하나님,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화 안 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갔는데 막상 그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해보면 그냥 막 푹 튀어나오잖아요. 아, 나 이렇지 않으려고 기도도 했는데 안 되잖아요. 안 돼요. 다윗이요, 왕으로 있다가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침상이 다 젖도록 눈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창조는 뭐라고 했죠? 없는데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 내 안에는 이 깨끗한 마음이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 창조해 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창조하여 주옵소서. 내 공간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다윗처럼 거짓과 위선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오늘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창조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한마디 안에는 천지가 들어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만 창조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귀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홍해 길을 내는 분이죠. 사막에도 숲이 우거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최고의 지혜자라고 말하는 솔로몬은 그가 죽을 때 책한권을 남겨요. 그 죽을 때 남긴 책이 전도서예요. 전도서는 1장에서 12장까지 있는데 1장에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가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젊은이들이여, 청년들이여, 젊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이 되려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창조적인 말을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창조적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에 새로운 공간이 창조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고동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시하게 살지 마세요. 초라한 생각하지 마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잠깐 동영상 하나 보죠.